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수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넓게 생각하면 세상에는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막연한 말 같기는 하지만은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을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개중에는 지금이라도 뒤집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도저히 어떻게 바꾸거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는 일과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일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인생에 그 일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이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부수적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거,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일들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들일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지만 달란트 비유를 다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께서 돌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달란트를 맡겨둔 그 주인이 어디 멀리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혹은 돌아오지 않도록 무슨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명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떠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거저 이 땅에 남겨진 그런 자로 살고 있는데 이런 남겨진 자의 삶도 끝이 오는 것이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애쓰는 그러한 것도 끝이 오는 것이고, 혹은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의심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는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 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오신다, 끝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다가오죠. 끝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끝이 온다는 것은 기쁨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끝을 대비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끝처럼 두렵고 슬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 끝 앞에 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이 오면, 주인이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무엇을 했다? 결산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종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집에는 종들이 오직 이 세 명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 좋게 종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인께서 아무나 자네 이리 와 보게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만히 보다가 자네 그리고 자네 자네 이 세 사람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달란트를 다른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맡겼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그 나머지 97명의 종들은 그 불림을 받은 세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께서는 저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달란트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는 맡기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맡기는구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100명의 종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그 세 사람, 이 달란트를 받은 이 세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들이 뽑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다 뽑히고 싶지요. 저도 그렇게 뽑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라고 불리운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주인이 마음에 두고 믿었던 그 사람들, 주인이 그 귀한 달란트를 맡겼던 바로 그 사람들, 요즘 우리들에게 말한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에 드러지게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바로 그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던 어떤 어느 그 목사님,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자가 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뽑힌 사람이야, 세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못 봤던 그런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야, 뽑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한 것은 이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 끝날이 되면은 엄청난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과 회개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뽑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책임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산은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지 종들끼리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산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하고 하는 것이지 주인이 어디 떠난 다음 떠나 계신 동안에는 종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들끼리 주인 안 계신 자리에 둘러앉아서 여보게 난 두 개 받았는데 자네는 다섯 개나 받았다고? 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적게 받았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많이 받았다고 우쭐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랜 후에 오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다섯이나 받아가지고 장사도 너무너무나 잘하네. 아니 벌써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면서 이렇게 부러워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는 것이요.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받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해나가는 걸 보니까 영 신통치를 한다. 아 이렇게 속으로 무시한다든가. 그래서 종들끼리 둘러앉아 말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혹은 교만해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결사는 주인과 누구와의 사이에서 종들 사이에서 주인과 종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의 다른 어떤 이 판단과 평가는 주님과 우리 각자 각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신경 세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형편없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대상이 있다면 주님이시지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어떤 평판 그리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울거나 웃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에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결산한다고 하는 말은 슈나일레이 로건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두 단어를 합친 이 한 단어가 된 것이죠. 슈나이 계산한다 회개한다. 여러분 이 미국 거주하면서 1년에 한 번 매월 4월 15일 전에는 템포리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계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이런 걸 수시에 밝은 분은 혼자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고하기도 하곤 하지만은 장부, 수익과 지출, 계산해서 무슨 비교 결산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회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공동회의도 모르게 모이게 되는데 그런 결산을 하는 날인 그런 동사 슈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하고 그 다음에 로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건이라고 하는 말 로고스 로고스는 말 어떤 논리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로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가지고 이 뒤에 붙어가지고 학문을 얘기할 때마다 로지를 많이 붙이죠. 사이콜로지 로지 그죠? 그 다음에 데알러지 로지 뭐 이런 것. 그 두 머리에 로지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 이것이 뭔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이 로고스의 기본이 되는 그 의미가 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말을 펼쳐나가는 논리. 그거를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교해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그냥 슈나일레오, 뭐 회개한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로고스를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로고스가 붙어 있을까요? 풀어서 말하면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느냐고 하면 로고스, 말을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보게, 자네 이리 와보게. 내가 여행하는 동안 자네에게 몇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해보게. 말해봐. 하는 그러한 거죠. 그러면 주인이 안 계시던 그동안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인 앞에 보고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 아닙니까? 말. 그 말을 들어보면 주인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와서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아니면 변명 뭐 여러 가지 말로 하겠지요. 지금 주인이 그 말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서 자네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보게 주인이 물어보시면은 종들이 대답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70년, 80년, 90년의 시간을 뭐 그보다 짧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나름대로 논리를 동원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설명하고 고백하고 변명하는 뭐 이런 걸 할 때가 여러분 우리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말씀. 그런데 그렇게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결산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먼저 와서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이지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이제 주인에게 이 종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 속에 무슨 변명이나 무슨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아무런 논리나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이전에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잖아요. 여기 제가 5을 더 가지고 와서 10달란트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사업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 장황하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5을 주셨는데 5을 남겨서 여기 10개입니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2을 주셨는데 제가 2을 더 남겼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사실 주인은 이 종들에게 그저 말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종들은 말 대신 남겨진 달란트를 그 앞에 더 간이 갖다 놓고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그냥 뭘 보여드렸어요? 결과를 보여드린 겁니다.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눈앞에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 종들 중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도 주인 앞에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말이죠.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할 말이 없는 사람, 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역설이잖아요. 이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복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말 좀 해보게 그러면은 그래도 입 꼭 다물고 엎드려서 유금원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이상하지요? 할 말이 없을 그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주인한테 하는 말이 로고스 그겁니다. 논리. 자기 논리를 지금 다 동원합니다. 왜 자기가 달란트를 받아다가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는지 그걸 설명하려 하니까 논리가 동원되고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를 동원하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아주 워낙 지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는 사기꾼이지요. 도둑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것에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논리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파묻어 둔 거다. 그래서 결국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랬다 저랬다고 얘기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는 사람 다섯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들이 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겼는지 복잡한 설명 아무것도 없고 다섯을 주셨는데 둘을 주셨는데 다섯을 남기고 둘을 남겨서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의 로고스를 내놔라. 논리를 말해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훌륭한 좋은 말이 뭘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한평생을 그분께 말씀드릴 때 가장 훌륭한 말은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그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말보다 훌륭한 것은 여러분 삶입니다. 삶. 삶을 그냥 드리면 아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드릴 삶이 없으니까 변명이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을 힘들게 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바울을 거들었는 사람, 뭐 저 사람은 이전에 핍박자였는데 제 사람이 무슨 사도냐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아, 그 사람 무슨 재주가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그런 소리 들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최소한 편지를 4번 정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성경에는 두 편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헛말하게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가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어제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한 달 안에 또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상황하게 얘기한 거 아무 소용없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조용합니다. 왜? 말을 안 하니까 조용해요. 쓸데없는 논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끼리 결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남의 말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는 열매들이 늘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있다. 이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말이 필요 없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주님이 믿어주시고 뽑았던 나 자신을 보면 그런 내가 아닙니까? 그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쓸데없는 말은 다 버리고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중간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은 주인과 나 사이에 하는 건데 주인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결산을 혼자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는 그렇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영혼까지 되돌아보면 우리는 중간 결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비추어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중간 결산을 이 시간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어느 장로님들이 다른 장로님들과 어딜 가시느라고 이른 새벽 시간에 아마 한 4시 정도 됐다고 보네요.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던 중에 어느 길로 진입을 했답니다. 그렇게 가는 중인데 그 뒤에 탄 장로님이 잠깐만 멈춰보라고, 멈춰야 된다고. 그래서 한쪽에다 어쩔 수 없이 멈추고 보니까 아니 글쎄 역주행을 하는 중이었답니다. 새벽 4시니까 차가 별로 없는 그런 데죠. 아주 위험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라 대형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운전하시는 장로님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니까 이런 새벽 어두컴컴한 시간에 그런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역주행이 돼가지고 그래도 오는 차가 없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그저 맞은편에서 차가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타신 장로님이 이상하다고 멈추라고 해가지고 멈춘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기아를 거꾸로 리버스 기아를 놓고 소위 말하면 빠꾸 해가지고 간신히 돌아 나왔답니다. 그래도 돌아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여러분 중간 결산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간 결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나는 좋은 남편인가 혹은 제대로 하는 아내인가 부모인가 자녀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가? 성도로서 나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좀 진지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톡톡 내뱉는 말들, 남을 비난하는 말, 조속한 말, 나는 그런 말로 살고 있지를 않나, 말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남은 모르지만 내 속에 피어나는 생각은 어떤가? 내 삶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는 무언가, 행동은 어떤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남을 이해해 주나, 배려심이 있나 나는, 그리고 나는 남을 품는 그 가슴이 큰 사람인가, 이해해 주나, 사랑해 주나, 언제나 빡빡해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 없이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남을 내려다보고 교만하고 나는 그러지 않나. 여러분 그런 거를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은 물론이고 오늘을 우리가 사는 동안 축구 전반전이 끝난 이후에 코치 앞에 둘러앉은 선수들처럼 우리 주님의 성령 앞에 앉아서 전반전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남은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바르게 살아가는 데 크게 유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말 많이 할 것 없이 다섯을 주셨는데 보소서 다섯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여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필요 없고 열매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말로 자신을 변명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입장에서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르게 변화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은총을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시간 바쳐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힘차고 능력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유익과 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석동성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그리고 송영애 전도사님, 그리고 김순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어서속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가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이 알지 못해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떠나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중한 마디를 외주저하리여 다른 군사 빼올리며 나가서 삼을 때 나 혼자 별이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어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 승리하기까지 그 은혜로사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